오늘 우리가 설날 연휴를 기대 보내는 명절 기간입니다만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 가운데 하루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같은 큰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명절들은 다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민족적인 축제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구약시대의 명절 전통이 잘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신약시대 때는 식민 지배의 서러움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면서 식민 지배의 한을 달래고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회포를 푸는가 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민족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말씀에서는 부림절이라는 명절, 6장에서는 유월절, 7장은 장막절, 그리고 9장에는 수전절 등의 명절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명절을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명절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명절의 의미를 승화시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후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셔서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 십자가의 교훈과 연결시키는 큰 폭의 의미의 승화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은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장막절은 과거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물이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때가 되면 그것을 기념해서 깨끗한 생수를 하나님께 부어 바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보시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데 7장 37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듯이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를 새롭게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명절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신앙적 의미를 더 강화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명절이 거룩한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좀 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감격적인 축제가 있는 일상의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등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개념상의 혼동이나 잘못을 가지고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경건과 신비에 대한 요소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신비를 무속적인 신비와 많이 혼동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의 심성의 뿌리가 무속 종교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종교를 분류할 때 무슨 기독교, 불교 이렇게 분류할 때 민족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속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강한 샤머니즘적인 신비를 기독교 신비에 분갈하지 못해서 이 샤머니즘 무속적 신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한때 우리가 많이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했던 건 경건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경건을 우리는 유교적 배경에서부터 오는 근엄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소위 점잖은 모습을 하고 다소 교회와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엄격한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기뻐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노래하고 춤추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경건이 외형적인 경직되고 심각한 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정신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생활에는 신앙생활 항상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 속에서도 신앙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생활이 마치 경찰서 분위기 같거나 법원 분위기 같으면 신앙의 진정한 기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지만 그러나 왜 신앙 생활이 잔치집처럼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를 무척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길이 막혀서 여의치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마지막 사명으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한번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해 보는 것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혀줍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장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의 꿈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신앙 속에서 같은 것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이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이지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려는데 로마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강조했던 유대인의 가르침이나 지혜를 강조했던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문명도 죄인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은혜의 심취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쁘고 감격적이고 즐거운 것을 금할 수 없다는 이 내적인 희열을 소개하는데 로마서에 또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는 예수 복음만이 온 인류에게 허락된 유일의 복음임을 확신하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전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축제하듯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보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보장으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물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조건절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성도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당시 성도들의 교회의 주변에 그 누구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군사나 이 권력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악의적인 세력들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도무지 용납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모든 세력이 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우호적인 관계로 그들에게 손 내미는 세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첫째 근원이 전통적 지배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권위, 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는 위치의 권위 이것 때문에 정치하고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지배력의 권위는 합리적인 지배력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이 왜 근거 있는 권력자인지를 설명해 내면서 규칙과 법률 등에 의해서 다스리면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를 카리스마적인 지배력이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에게 주신 비범한 자질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치적인 지배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면 사람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효율적인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정한 인류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의 출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권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능력이시며 그만이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들의 삶 속에 숨쉴 것이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봐도 대적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아들의 반역을 당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민심이 압살롬에게 쏠리고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권력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그러기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전장에서 활동했던 장수들도, 심지어는 가족과 자식들도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외국의 군대를 좀 동원해서라도 반란을 진압할 꿈을 꿀 수가 있었고, 군사 조직을 재정비해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차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질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달려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온통 박해자의 집합처처럼 돼 있는 곳이지만 그곳으로 가려고 소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적들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현실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누가 그 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즐겁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을 춤추게 만들었던 것은 아무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 죽지 않아도 살아가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결코 정죄 당하지 않고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을 가르켜 전체를 정죄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내보아도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 점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막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존재인 자기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은 죄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살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거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처럼 되어서 죄책감까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되었습니다. 어쩌다 칭찬할 만한 일을 하면 두고두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는 교만함이 있고 작은 선행에도 큰 보상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는 죄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는 사회성 있기 마련이고 확산되기 마련이고 세상을 부패시키고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게 하는 어리석음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죄인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바치신 주님의 은총이 있고 이것을 내 죄를 위한 은혜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인으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만이 판단하실 수가 그만이 죄를 정하실 수가 그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였고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속죄함 받은 기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속죄 제물로 받으셨고 이를 자기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죄당하지 않는 보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신 축복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괴로워하고 혹독한 자기 반성을 했을 거예요. 핍박적으로 살다가 회개한 다음 아라비아로 내려가 3년간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 기도 생활 중에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겠습니까? 10년 난짓 고향으로 돌아가 낙향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충만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셔 대신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은 그렇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매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삶이 존귀하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혜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사십시오. 감사와 찬송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영혜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기쁘게 만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질문하다가 39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항상 힘겨운 여정과 도전과 시험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벌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정반대 두 양상이지만 결론은 같은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쉽고 달콤한 세상길을 걸으라고 하는 유혹들입니다. 1세기 상황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전도자로 특히 사도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 못할 고난과 시련 그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 시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저렇게 실토합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칼과 죽음이 오늘의 내 현실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사도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능자가 된 초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에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그 자신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승리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 생명 십자가에 바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요,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 삼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현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은 이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 사람의 사랑은 잘 변합니다. 한때는 황홀했다 사랑 때문에 눈물 찍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애절하게 기다리다가 돌아온 날 가슴에 품고 기뻐하던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이 그렇게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간질을 해도 끝까지 욥을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훗날 그에게 결과적으로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의 방해로 끊어지지도 않고 어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오늘 나를 내 모습이대로 받으시면서 품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설명 못할 엄청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피의 능력을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어서 중단되지 않는 사랑이어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온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날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